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받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12명 제자 가운데서 재정을 관리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분은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IRS의 지금과 같은 사람이죠. CPA, 회계에 합당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회계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만큼 신뢰했고 인정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쩌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 그 말은 별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어느 공원에서 옛날에 좋은 나무 12그루를 심었다고 하죠. 그런데 마침 12나무니까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데 공모를 했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서 심었는데요,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유독 한 나무가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 다 아시죠? 가서 보셨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보면서 이 배신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무에게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겠습니까? 일찍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탐욕의 도구로 바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는 앞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아마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부모의 바람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지요. 아마 예수님이 이 유다의 배신을 받고 돌아가실 때 그 부모가 살아계셨더라면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특히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부모의 바람대로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나름대로 자식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그래도 사회 공헌하고 좀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이 돼서 어쩌면 그 부모가 한동안은 기뻐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보면은 그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 출신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어쩌면 무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도시 출신이에요. 교육을 잘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차도남입니다. 차가운 도시 남자. 아주 엘리트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큰 도시에서 성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되고 나서 재정을 담당하는,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CPA 출신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유다에게 재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유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지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신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유다는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돈을 얼마나 줄고 그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교활하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이렇게 신뢰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고 팔 테니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에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이 제사장보다 제사장들이 유다에게 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유다가 찾아가서 얼마를 주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인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민족주의자로서 민족주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마치 이 가룟 유다를 의인화하는 미화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다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다는 큰 몫을 차지했다.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또 우리의 구원에 관여한 사람도 아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배신자요,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렸느냐?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배신하면서 돈으로 딜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1절에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안 그래도 예수가 미워서 어떻게 처단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착 기회만 되면 착 넘겨줄 테니까 가 체포해서 죽이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은혜를 돈으로 탐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아간의 가족이 왜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까? 그 아간이 물질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것도 탐욕 때문이죠. 탐욕 때문에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거 아닙니다.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탐욕을 정의하기를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탐욕이다 그랬어요. 원하는 만큼이 있는데 그럼 만족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한 주먹 더, 한 다발 더, 이런 욕심,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 이것이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은 탐욕이라는 말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욕심, 악한 소유, 그런 뜻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불법적으로 탐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근본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돈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가 한 말입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느냐 하는 거죠. 은혜를 탐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유람선이 파손됐는데요, 그게 마침 유대인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몸을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살아나가야 되는데 파도가 심하니까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 유대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걸 기도하면 좀 파도가 잔잔해야 되는데 더 풍랑이 세졌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요 제 재산의 3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희망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죽은 다음에 이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거르는데요.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당신 기도 그만하시라고, 제 앞에 섬이 보인다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섬이 보이니까 이제 뭐 헌금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욕심,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뭐든지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총각은요 평소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데 이걸 다 말하자니 세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머리를 좀 썼어요.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말을 빨리 해버렸어요. 돈, 여자, 결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말했죠. 그랬더니 천사가 완전히 돈, 여자와 결혼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유다는요, 이 돈을 사랑하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거기에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도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선생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하고서는 다구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제자들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정말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죠. 아마 마음에 좀 끈적해서 후회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줬지만은 받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마음을 고쳐먹도록 어떻게 하든지 변화되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오늘 18절에도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요. 그러면 가슴이 뜨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절에 이러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가룟 유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딱 넣는데 이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을 들었으면은 유다는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돈이 있거든요. 돈이 생각이 나는 것. 그 탐욕 아닙니까? 돈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조식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다 깨끗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아시다는 거예요. 누가 배신을 하고 누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을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누가 배신자일까요? 직접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기회를 주셨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다는 회개를 했어야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그는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 유다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그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아시잖아요. 그 탕자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유산 물려주세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가시란 이야기거든요. 그 아버지가 사랑해서 재산을 물려줬어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해버렸어요. 술집도 아니고 여자 만나고 뭐 도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카지노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돈, 재산, 그것보다도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자녀의 회복을,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돈보다도 자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런 부모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간혹 사랑이 없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착하게 자라던 아들이 결혼하면서 부모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특별히 고부 간의 갈등, 이 한국은 유명하잖아요. 물론 미국도 있다고 하지만은요, 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심지어 이건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시집살을 시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복도 많아서 시어머니 없는 집으로 시집가가지고 잘 또 사는데 나는 어떻게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와가 오래 사는 것은 시어머니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담은 어머니가 없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또 어느 날 너무 구박을 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마침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심히 보니까 그 장례 행렬이 좀 이상했어요. 상복을 입은 여인이 불독 한 마리를 데리고 근데 두 개 관이 두 개 있어요. 두 개 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한 100명쯤 되는 여자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저 남자가 누군데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따라가지? 그래서 상복을 입은 분에게 여인이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물어봤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물었더니 제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놈이 남편을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간이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간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 남편 구하려고 하다가 이놈에게 같이 물려서 가셨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상주한테 아, 그러면 이 불독 저한테 좀 빌려줄 수 없나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상주가 뒤로 가서 줄을 서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100명이 다 그 개를 빌리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이야기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유머지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부 간의 갈등으로 그냥 고생하던 분들도요. 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휴, 그때 어머니 좀 더 잘해드릴 걸. 부모님 없이 태어난 남편이 없고 부모님 없이 태어난 내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은 비극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로 인생을 마치죠. 똑같은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지만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죄가 있고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도 물론 죄를 지었죠.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렸으면은 침상이 물에 뜬다고 그러잖아요. 침상이 물에 뜰 만큼 그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아지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연세가 한 91세쯤 되시는데요. 제가 살던 LA 지역에 바로 옆 동네 풀루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셨고 또 후에는 텍사스로 옮겨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입니다. 또 텍사스에 있는 유명한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내기도 했죠. 이번에 한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설교하기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다못해 교통신호 하나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생각하다가 빨간 신호등인데 모르고 그냥 쏙 지나갔어요. 지나고 보니까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막 봤더니 경찰은 없고 마침 자기 교회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날 교통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이 신호를 어긴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얼른 차를 몰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드르르 전화 받아봤더니 목사님 좀 전에 지나가셨죠? 오늘 목사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면 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내일 우리 한번 점심식사 할까요? 그런 점심식사는 안 받는 게 좋잖아요. 안 먹는 게 좋죠. 얼마나 또 따지려고 그러나. 그런데 뭐 만나자고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나가면서 팻말을 하나 써가지고 나갔습니다. 들어오고 갔더니 식당에 먼저 그날 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목사님이 팻말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박수를 쳐서 막 그래요. 그게 뭐라고 썼을까요? I am guilty 라고 썼다는 겁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웃고 난리가 났는데 목사님 팻말을 핵 돌렸어요. 거기다 뭐 글자를 안 써놓고 갔거든요. 뭐라고 썼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참 이 유머가 있어요. 그죠? 위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줘야 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